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과연 무엇을 사랑하는지 말씀을 통해 저희를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도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만을 향한 사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자청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를 자기 결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그 사람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내가 예수 믿기를 거부하면은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면은 믿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믿음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것은 내 맘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때로는 뭐 나중에 죽을 때 믿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가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내가 좀 잘 못 믿어도 내일 내가 좀 잘 믿겠다 이렇게 결심해가지고 또 착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를 그 자기 결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볼 때에 오늘날 그 교회가 하는 전도라는 것도 고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많은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한테 당신 지금 예수 믿기를 결심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식의 전도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예수 믿기를 결심만 하면 천국 가는데 왜 결심을 하지 않느냐 이런 그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나중에 믿을게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빠서 못 믿겠고 또 내가 지금 믿을 마음이 없다 뭐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나중에 시간 나면 믿겠다 뭐 하든가 나중에 내가 죽을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러한 말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믿음을 자기 소관으로 내가 맘만 먹으면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믿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놀라운 사실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행한 기적과 그 어떤 표적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그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봐도 또 어떤 표적을 보고도 예수를 믿은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죠. 이 말이 우리가 듣기에는 좀 이상한 말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가 구세주가 그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기적과 표적을 봐도 뭐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면은 그럼 예수님이 행한 기적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분명히 그렇게 말했거든요.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이 안 믿었더라. 뭐 믿는 사람 있는데 걔 중에 또 안 믿는 사람 있더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전혀 안 믿었다 이런 식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그걸 보고도 믿는 사람이 없더라. 그럼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 행하신 그 표적이 어디 보통 것입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버리는 표적이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명을 되는 사람을 먹이시고 뭐 장님, 문둥병자, 안진병이 이런 병자 쉽게 고쳐버리는 그런 기적들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두 번도 아니고 수없이 많이 보였다 그 말입니다. 죽는 사람까지 이렇게 나사로까지.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그런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도 예수를 믿지를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런 표적을 행하신 것은 결국에는 쓸데없는 일이었느냐? 표적을 표적은 뭐 할 필요도 없는 그런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냐?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한 표적에 대해서 뭔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그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표적을 가지고 어떤 큰 일을 행하시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큰 일을 행하시려고 표적을 보였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있는데 그게 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런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게 하신 그런 의도 속에는 너희들은 내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줘도 나를 믿지 않을 사람들이다. 이것을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봐라 그렇단 말이죠.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완고한지 내가 이런 기적 죽은 사람과 살려내는 그런 기적을 보여줘도 너희들은 그런 기적에서 내가 구세주 메시아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믿지도 못할 것이다. 사람이란 게 그처럼 완악하다. 그걸 드러내기 위한 기적이고 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한테 표적을 보이면서 너희는 이렇게 엄청난 표적을 봐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오는 메시아를 죽여버릴 것이다. 그게 완악한 너희들의 모습이다. 그런 너희가 스스로 예수 믿겠다 자청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줘도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 어떤 예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슬린다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의 성경이 믿음에 대해 얘기한 중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한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내가 결심해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증거로 예수님이 기적도 보여주고 표적도 행하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도 안 믿더라 봐라 맞지 않느냐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이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로 들어가는데 사실 우리가 이 신자로서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감사와 감동을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을 가볍게 생각을 해요. 왜 가볍게 여기냐면은 내 자신의 일로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믿음은 선물이다. 그래 맞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도 아무리 생각해도 뭐 내가 내일 뭐 예수를 안 믿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안 믿을 수 있는데 이런 느낌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오늘 내가 약간 소홀히 믿어도 내일 내가 마음만 단단히 먹으면은 예수 잘 믿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믿음을 굉장히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 바로 나다는 이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일에 전혀 불가능하다. 그 근처도 못 간다는 것. 그게 바로 나라는 것. 이걸 잊어버리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기에 대한 놀라운 것 어떤 감사함이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있어야 옳은 것인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믿음에 대해서도 소홀해지고 뭐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여기에 대한 감사도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38절에 보면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나이까 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한이 말한 이 구절은요 이사야 53장 1절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거기가 보면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냐 이렇게 이사야가 말을 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죽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또 외쳐도 믿는 사람이 없더라. 그 말을 이사야가 미리 했습니다. 그 이사야서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말하는 건 여호와의 팔은 구원을 의미해요. 결국 구원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외쳐댔는데 그 선지자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누가 있었느냐? 아무도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얘기를 요한이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은, 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전했는데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었구나. 그럼 그들 잘못이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와요. 그 39절부터 보면은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자세히 보세요. 39절에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외쳐야 되는데 그들이 안 믿은 그 까닭은, 그 안 믿은 거기에는 까닭이 있다는 것이죠. 그 까닭이 뭘가 하면은 저희의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완고하게 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전한 말을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했습니까? 40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가 전한 말을 들은 이스라엘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그 인간이 고침을 받고 회개를 하고 구원 얻을까 싶었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그게 40절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냐 그 말입니다. 대개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 얻게 도와주는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고침, 그 마음이 고침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한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아, 이상한 하나님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이거 하나님이 구원 가지고 인간을 놀리느냐 이런 불평을 하기도 해요. 이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도행전 28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의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를 요한과 같다 그 말입니다. 요한과 똑같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바울이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간이 고침받을까 구원받을까 그걸 막으려고 사람의 눈을 멀게 하시고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요한뿐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역시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가 더딘 것이 아니라고 지금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또 말합니다.
성경이 희한하게 아픈 이렇고 뒤는 이렇고 막 앞뒤가 안 맞아요. 베드로 사도가 말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하나님인데, 요한과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은 행에 회개할까 싶어서 그걸 막으시는 하나님이다.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어떤 하나님 맞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요한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 고침받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구원은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다는 것,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겠다 나서는 것은 절대로 참지를 않는 분이다. 그래서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눈을 멀게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꾸 말하면은 인간이 눈을 뜨고 마음을 깨달아서 자기 스스로 구원받겠다고 나서는 것, 이건 하나님은 절대로 보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에도 이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하나님이 눈을 멀게 했다 이렇게 말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눈을 멀게 했다면은 그 전에 인간은 눈이 뜬 상태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죄인인데 인간은 모두가 눈이 먼 소경이에요. 눈이 멀어서 뭘 못 봅니까? 의를 보지 못하고 하늘의 걸 보지를 못합니다. 그게 소경이 된 인간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의도 볼 수 있고 하늘 것도 볼 수 있고 믿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눈을 멀게 해가지고 못 믿은 게 아니냐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을 멀게 했다는 것은 원래 눈뜬 상태 인간을 하나님이 멀게 만들어버렸다 이런 뜻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결국 요한이 말하는 건 하나님은, 다시 말하지만 인간 스스로 내가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 믿어보겠다고 자기 힘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 참지를 못한다. 지금 이것을 요한이 표현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라 그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인간의 본래 마음이 완고하지 않았습니까? 완고하지 않은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이 막 그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가지고 선지자가 전한 말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본래부터 인간은 완고한 마음의 상태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눈이 떠있고 마음이 완고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버렸다, 그래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한다면 진짜 하나님 분명히 인간 구원을 방해하는 그런 요상한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하나님은, 다시 말하지만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믿을 수 있어, 이건 도저히 참지를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믿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내 마음은 지금 깨어있다 이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결코 용납지를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건 인간은 스스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막고 계신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자기 스스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거부한다, 막는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요한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인간이 어떤 수준의 인간이냐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결국 인간은 스스로 결심해가지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아무도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인간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보이셨던 것은 인간이 그런 존재였다, 이걸 확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공생애 3년간 예수님이 말씀도 가르쳤고 표적도 행하셨지만은 결국 마지막 때 믿는 데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일에 실패한 것이 아니고 전도에 실패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그걸 목적으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봐라, 이 땅 그 누구도 안 믿는다.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말을 전했는가, 내가 너희가 얼마나 이런 표적 보였는가, 그래도 나를 안 믿고 날 죽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도 안 믿을 사람들이고 내가 보인 기적을 봐도 안 믿을 사람들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죽으심에서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증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42절 43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관원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수를 믿는 자가 많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 행하신 것을 보고 믿는 자가 있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왜 아무도 안 믿었다, 이렇게 말하냐, 그 말입니다. 중요한 건 뒤에 나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그들이 뭘 못했습니까? 예수를 드러나게 말하지를 못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 바리새인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 앞에서 예수님을 드러나게 말한다, 이런 얘기는 자살행위입니다. 관원의 자리에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목숨이 이태로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원들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하기는 하되 예수를 드러나게 말하지를 못하고 감췄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성경은 이것을 믿음으로 보냐 안 보냐, 안 본다는 얘기예요. 만약 그걸 믿음으로 본다면 아무도 안 믿었더라, 이런 말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왜? 분명히 믿는 자가 많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믿는 자가 많다라 말하면서도 아무도 안 믿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쫓겨날까 봐서 바리새인 눈치를 보면서 예수를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성경이 믿음으로 안 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던 얘기죠. 믿는다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 사랑한다, 이걸 의미하는 것인데, 관원들은 뭡니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지만은 교회 다닌다 해가지고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믿는 마음이 있어, 이렇게 내가 나를 인정한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그래 믿음이 있다고 팍 결론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 것을 믿음이 없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받는 것보다도 세상에서 자기 지위를 더 아끼고 지키려고 하고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예수 믿는 감추기도 하고 믿음대로 사는 것을 피해버리는 그런 것들을 지금 두고 하는 말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은 믿음이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 이렇게만 요구하지 않고 뭘 요구합니까? 입으로 시인할 걸 요구한다, 그 말입니다. 누구 앞에서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설령 예수를 시인함으로써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드러내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바로 그런 말이죠. 가령 회사 사장이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 사장 눈치를 보면서 예수 믿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마음으로는 믿을지 몰라도 입으로는 시인하지 않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죠. 이건 믿음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을 자질이 없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얘기예요. 마음이 완악한 것이고 눈이 멀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 우리 스스로 이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었는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는 희망이 없는 존재였단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믿음을 내가 결심만 하면 된다 이렇게 여기고 마음만 먹으면 내가 얼마든지도 열심히 낼 수 있고 오늘 믿기 싫으면 안 믿다가 내일 또 믿기를 원하면 또 믿게 되어지는 믿을 수 있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주어진 그 믿음의 가치가 내 속에 살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 리가 없고 그 감사가 없으니까 항상 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이 있을 뿐이요 감사란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닌 말로 감사거리가 없어서 못하겠다 이런 말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보면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끊어짐이 없는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말합니다. 끊어짐이 없는 기쁨과 감사와 기도 끊어짐이 없다는 것 이게 뭐냐면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끊어지지 않냐 멈추지 않냐는 감사와 기도 기쁨 이런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해서 끊어지지 않은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있겠는가? 대개 사람들의 감사는요, 내 육신에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 그걸로 끝나죠. 그러다가 나쁜 일이 있으면 또 감사가 살아 불평이 있게 되어지죠. 기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에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때 기뻐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멈추지 아니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야 한다. 다시 말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다가 편안해지면 기도가 안 하는 이런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처럼 끊어지지 않는 기쁨, 감사, 기도 이런 게 우리를 한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 육신의 일을 보고 있을 때 가능해 우리 육신의 일을 보지 않을 때 가능해지는 것 이게 바로 끊어지지 아니한 감사와 기도와 기쁨이란 얘기죠. 결국 뭐냐면은 육신의 일로 감사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육신의 일만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끊어지지 않냐 기쁨과 감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서에 오면 끊어지지 않는 걸 말하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대해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런 그 말이 있거든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범사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두고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감사와 기쁨과 기도는 끊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계속 뒤어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자질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자질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 어떤 풍랑도 위험도 칼도 궁핍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믿음을 끊어놓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처럼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 이걸 두고 생각한다면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믿을 수 없는 내가 믿고 있는 것이고 구원 얻을 수 없는 내가 구원 얻은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인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아무렇지 않게 여길 수가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나의 생명이 믿음이고 나의 전부가 믿음인데 이 믿음을 어떻게 세상 사람 눈치를 보면서 감춰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내 믿음을 위해 죽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 살기 위해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 예수를 우리가 드러내지를 못하고 감춰버릴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이건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기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 우리가 다시금 생각할 수 있어야 된 것이죠. 때로 사람들 가운데에는 내가 사는 건 좀 그래도 마음은 항상 예수를 믿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이간 삼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느냐, 다시금 깊이 생각을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은 날마다 예수를 믿는 마음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믿었지만은 내 마음만큼은 날마다 예수를 향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네 마음이 주를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를 네 생명으로 믿고 있다면 그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 내 육신의 모습 때문에, 내가 좀 이 세상의 어떤 이득 때문에 예수를 감쪽을 뒤로 비친다면 나는 지금 그 순간 예수를 믿는 마음이 결코 아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믿음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고, 믿음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편안한 삶이든 어려운 삶이든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란 우리는요, 어려움이 불평하고 편안하면 예수를 잊어버립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만 염두에 두시라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신자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은 희망이 없는 존재였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어떻게 해서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는가, 그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걸 깨달으시라고,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특별히 부름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크나큰 은혜와 사랑인가를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다 깊이 생각하시고, 세상 것 가지고 좀 부족하고 생각대로 마음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해 감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날마다 믿음에 대한 감사가 충만한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은 그 믿음이 어디 저희 것입니까? 어디 내가 스스로 믿게 결정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모두가 다 믿을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끊어지지 아니한 강한 사랑이 우리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 안에서 주를 믿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천국을 두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죽으심을 주어진 그 믿음이 소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강한 능력이 되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떤 일에서든지 간에 육신의 문제로 넘어지고 또한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 때문에 끊어지지 않은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있는 저희들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